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신앙이 있어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온 민족과 열방이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영원히 찬양하리.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안녕하세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가족상담사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라는 찬송과 가사로 시작했습니다. 이 찬양은요, 중국의 지하교회 신자들이 직접 가사를 쓰고 즐겨 부른다라고 합니다.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에게도 이 찬양의 가사가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10월 하면 결실의 계절이고 곡식이 무르익는 추수의 계절인데요. 올해는 여러 이상 기후로 인해서 북조선의 홍수와 장마 피해로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드시는지요? 남조선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고 이렇게 방송을 하는 저 또한 여러분이 얼마나 힘드신지 다 알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나가는 힘의 원동력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 두 자매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인 자매님, 소리 자매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어떻게 지내셨나요? 한 주간의 삶을 나눠주시겠어요?
네, 저는 매일 아침 감사함으로 눈을 뜨고 네. 평온한 하루 속에 독서하는 계절인 만큼 좋은 책들을 읽으며 유익한 시간들로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도 이 시간에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들도 감사함으로 눈을 뜨고 또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우리 복된 삶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리자매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예, 우리 소리자매님의 모습 속에서 보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얽혀있는 부부관계의 매듭을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내용 중에 영속적인 부부 갈등의 문제가 몇 퍼센트인지 기억나시나요?
부부 문제 중에 69%가 풀리지 않는 영속적인 갈등의 문제라고 기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영속적인 갈등의 문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이었을까요?
기억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 문제만 나오면 배우자에게 거부당하는 느낌이 든다. 지겹게 싸우고 또 싸우도 같은 지점에서 돈다. 자신을 방어하는 방어 속에 몸을 감추고 자기 입장만 고수한다. 마지막으로는 대화할 때 타협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잘 기억하시네요. 이런 영속적인 갈등의 주제는요. 아무리 많이 싸워도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좌절감과 상처가 깊어집니다. 이런 모습이 반복되면 바로 영속적인 갈등의 주제로 부부가 더 힘들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수인 자매님, 이런 갈등의 주제는 어떤 배경 속에서 생겨나는 걸까요?
이런 주제는요, 나그네와 아내 각자가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적인 특징, 자라온 환경, 성장 과정 속에서 겪은 여러 경험들과 다양한 관계를 통해서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런 영속적인 갈등의 주제를 다루는 것을 지혜롭게 공존하기라고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혹시 이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기억나시나요?
네, 두 개의 원 연습입니다.
네, 맞습니다. 잘 기억하시네요. 그럼 이 두 개의 원 연습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작은 원 하나와 조금 더 큰 원을 그리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작은 원에는 하늘이 두 쪽이 나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 배우자와 안 살면 안 살지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라는 것들을 적습니다.
두 번째 조금 더 큰 원 안에는 어느 정도 양보와 타협이 가능한 것을 적습니다. 그리고 작은 원과 큰 원이 겹쳐지는 가운데 부분에는 서로 절충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적습니다.
네, 맞습니다. 잘 기억하셨네요. 우리 북조선 신자분들도 이 작은 원과 큰 원을 그리고 적용해 보셨을까요? 배우자와 작은 원 안에 있는 것들, 그리고 절대 포기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왜 그렇게 자신에게 그것이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시면 좋겠습니다. 수인 자매님, 또 다른 큰 원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다른 큰 원 안에 있는 절충하고 타협하고 양보가 가능한 것에 대해 나눌 때는 어떻게 하면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함께 찾아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직접 원을 그리시면서 실천해 보셨을까요?
저는 아직 배우자가 없어서 네. 어머니와 함께 원을 그려보았는데요.
네네.
엄마와의 관계에서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네. 엄마의 생각을 자꾸 주입하는 것에 수긍을 안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의 생각을 수인 자매님께 자꾸 주입한다고 느껴지시는 건가요?
네. 아, 제가 예. 생각하기에는 그게 아닌데 네네. 엄마의 생각이 정답인 것처럼 얘기를 할 때 제가 그것에 대한 수긍을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수긍하고 싶지 않으신 건가요? 아니면 수긍이 안 되시, 인정이 안 되시는 건가요?
둘 다요.
아, 둘 다?
네.
예. 아마도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가치관의 차이와 생각의 차이가 조금 클 것 같습니다.
네.
네. 시간이 좀 걸리시더라도 그걸 조금 좁혀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리자매님도 그려보셨나요?
네. 저는, 동생과의 원을 그리며 해봤는데요.
네.
제가 그 동생과의 관계에서 타협하고 양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생각해봤더니 제가 어떤 것을 하고자 할 때 옆에서 뭔가 피드백을 주거나 그런 거를 되게 간섭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타협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셨군요. 예, 동생과 할 때 소리자매님에 대해서 어떤 것을 자꾸 얘기할 때 간섭하고 예, 충고한다고 느껴지셨나요?
아, 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셨나요? 우리 소리자매님은?
아, 그게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네. 네, 잘하시고 계십니다. 네, 진행 중이시죠. 우리 네. 함께, 예, 서로가, 예,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네,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네. 연약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자, 그러면, 이런 갈등에 관한 주제를 나눌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주의해야 할 점 첫 번째는 해결하려 하지 말고 관리하는 데 집중한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둘째.
둘째는요, 문제 속에 평화롭게 공존한다. 셋째는 상대의 기본 성향이나 성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네, 그렇습니다. 이 주의할 점을 기억하시면서 두 개의 원을 활용해서 관계의 어려움을 풀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영속적인 갈등의 주제 69%를 뺀 나머지 31%에 풀리는 문제에 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풀리는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방법을 5단계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갈등의 매듭풀기 5단계를 시작하겠습니다. 행복은요, 관계의 돌봄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리자매님 혹시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주시면서 모든 가족이 행복하길 원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행복은 가정의 돌봄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살아 움직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살아 움직인다는 것은요. 그 안에 자율성도 있고 주도성도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성장과 성숙을 거쳐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네.
가족이 지내다 보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살아있지 못한 가족들의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아프지 않은 인생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깨지는 가정, 아픈 가정을 보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불행한 모습이 많기도 합니다. 그러면 행복하지 않겠죠?
그렇다면 사람 사이의 관계가 불행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그 이유는 많은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예, 가장 본론적으로 우리가 심리적으로 보면 일반화시키는 성향이 많기 때문입니다.
일반화시킨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일반화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남조선의 속담처럼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조건을 형성해서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은 조건 자극과 유사한 자극에도 비슷하거나 같은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뜻이에요. 즉, 일반에 대한 간략한 사례를 우리 소리자매님이 읽어주세요.
향이는 어린 시절 아침마다 다정하게 향이야 일어나 아침 먹자 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말투를 좋아했다. 그래서 남자친구를 만날 때도 자신의 이름을 부드럽게 불러주는 사람에게 호감이 가고 무조건적으로 의지하고 믿게 되는 모습을 보인다.
네, 아주 잘 이야기해 주셨어요. 아버지에게 느꼈던 사랑의 모습, 좋은 감정이 일반화가 되어서 향이가 남자친구에게 무조건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 사례입니다. 또 다른 사례 우리 수인 자매님 읽어주세요.
강철이는 몸이 아플 때마다 엄마가 해주던 감자장을 먹으면 힘이 나곤 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늘 그리워하던 감자장 맛을 어느 날 들어간 밥집에서 느낀 강철이는 그 후로 그 밥집만을 찾았다. 그 밥집의 모든 음식이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네, 그렇습니다. 강철 씨는 그 음식의 모든 음식이 엄마의 손맛이라고 일반화시키는 모습이 보입니다.
일반화는 우리 일상에서 자주 보이고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화는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 부모, 자녀관계, 그리고 타인관계에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관점, 생각으로 일반화시켜서 사용하는 말이 참 많습니다. 수인자매님이 일반화시켜서 사용하는 말의 예를 읽어주세요.
그 사람은 그럴 거야. 걔는 그래. 당연해. 정말로. 절대로. 그럴걸?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등이 일반적인 표현이다. 이 표현은 모두 자신의 생각을 단정지어서 말하는 모습이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일반화된 단정적인 말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힘들게 합니다. 관계 회복도 어렵게 하겠죠. 자매님들도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시나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나눠주실까요?
네, 저도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일반적으로 아, 그 친구는 조용하니까 운동을 안 좋아할 거야 라는 말을 좀 많이 사용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네, 그럼 예전이면 지금은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네, 그 사람은 그럴 거야. 그 사람은 조용하니까 운동을 좋아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한다고 이야기하신 거 맞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수인 자매님은요?
저는 엄마하고 대할 때 내 기준에서 엄마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이미지 안 좋다는 거를 뉘우치게 하려고
네.
자꾸 가르치는 말투에 그 지적하는 말을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어떤 말이 있을까요? 지적하는 말.
가령 엄마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틀린 것을 엄마가 몰랐을 때
네.
그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단어가 아니면은 쓰지 말어라 하는 좀 어떻게 보면은 지적하는 엄마의 그 생각이 틀리고 내 생각이 맞다는 그런 강압적인 말로 했던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셨군요. 엄마는 왜 그렇게 내가 엄마가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 엄마 그 생각은 잘못된 거야.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엄마는 웬말 왜 당연하다고 엄마 생각을 나에게 주입시키는 거야. 뭐 이런 단어들을 혹시 쓰셨나요?
네, 그럴 때도 있고
네네.
엄마의 생각이 그때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생각을 조금 고집한다고 할 때 그때 제가 좀 더 엄마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렇습니다. 아마 엄마는 고집이 아니라 네가 엄마를 이해하지 않아서 그래. 뭐 엄마의 입장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일상에서 보면요. 단정지어서 나의 생각대로 일반화시켜서 사용하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말투는요. 부부관계 또는 부부관계 말고 다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부부관계에서 갈등이 31% 문제는요. 조절이 가능한 문제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조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투입니다.
말투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일상에서 대화할 때 소통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소통이 완벽하게 되고 있는 걸까? 라고 질문을 하면요. 평균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소통이 되고 있는 걸까? 라고 생각하는지 다음 사례를 통해서 우리 들어보겠습니다. 수인자님 읽어주세요.
한 연구에 의하면 부부 사이, 부모 사이, 친구 사이에서 최소 70% 정도는 소통의 오류가 발생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내가 좋은 뜻으로 말해도 상대가 오해하기 쉽다는 의미이다. 내가 말한 내용을 상대가 전혀 다른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다. 상대가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바보라서 그런 것도 아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대화한다고 얘기해도 소통의 오류로 발생하는 게 70%나 된대요. 그러면 정말 소통이 잘 된다는 거는 30% 미만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이 결과치 저는 전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부부 사이에서도 어떠한 문제를 제기할 때 부드럽게 시작하는 말투가 굉장히 중요한 건 바로 소통의 오류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부 갈등의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첫 번째 단계인 부드럽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가트만 박사는요. 부부가 나누는 대화의 첫 3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첫 3분의 내용을 들여보면 그 부부가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가고 소통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하고는 말이 잘 통하는데
네.
어떤 사람하고는 말이 전혀 통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런지는 대화의 첫 3분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건가요?
네, 연구 결과로 보면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인자매님도 혹시 대화를 나누는 초반에 이 사람은 나랑 대화가 잘 안 되네? 아니면 이 사람이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건가? 나랑 전혀 봐 대화 통하지 않는 이런 경험들 혹시 있으셨나요?
예,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말하는 말에 상대의 이해가 약간 부족할 때 그런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상대가 이해를 좀 하고 제 말의 뜻이 뭔지를 알고 대화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일단 자기 생각의 이해에 대화를 하다 보니까 좀 갈등이 생기게 되고 또 그 말투에서 아 나랑 대화가 안 되네 이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저 같은 경우는 제 말투나 억양에 엄마가 화가 났네? 엄마가 지금 짜증을 내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 내 말하는 말투와 억양에 내 감정이 많이 실려 있구나 라고 제가 또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많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부부관계에서도 조율이 필요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말투를 조금만 바꿔도 대화가 더 잘 풀리고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사소한 말투에 큰 영향을 받거든요. 상대방이 상냥한 표정으로 말을 걸어오면 저에 대한 호감을 갖는다고 느끼는데요.
네.
반대로 말투가 뾰족하면 거절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럴 땐 상대에게 반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네, 그렇죠.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수인 자매님 읽어주세요.
원주필을 만드는 공장에서 사람들에게 원주필을 보여주며 이 물건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물었다. 그러자 36%의 사람들이 이 공장에서 만드는 원주필을 좋아한다고 대답했다. 이번에는 다시 똑같은 원주필을 보여주며 이 원주필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물었다. 그러자 좋아한다고 대답했던 36%의 사람 중에 15%가 싫어한다는 대답으로 바뀌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좋아한다고 대답했던 사람이 싫어한다는 대답으로 바뀌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바로 말투 때문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좋아하느냐라는 질문에서 싫어하냐라는 질문으로 말투를 조금만 바꿨어요. 그것만으로도 상대방의 반응이 달라지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의 마음은요. 말로 움직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술은 말투를 제대로 사용하는 것에 중요하다고 표현할 수 있고요. 좋은 말투를 사용하는 것이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관계를 망치는 네 가지의 모습을 나눴는데요. 말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관계를 망치는 네 가지는 비난, 방어, 경멸, 담쌓기입니다. 모두 말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방어의 말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방어의 대표적인 형태에는 어떤 말이 있을까요?
나는 정말 너무 억울해.
그러나 당신은 뭘 잘했는데?
이게 다 당신 탓이야.
당신도 그러잖아. 당신은 안 그런 줄 알아?
네, 감사합니다. 자, 이런 말들이 방어의 말입니다. 즉, 탓하기죠. 탓하기의 대표적인 단어들입니다. 자, 그럼 경멸은 어떤 말투일까요?
경멸은 상대를 조롱하거나 비웃는 말투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어쭈, 이 새대가리야, 주제 파악 좀 하자. 꼴에 잘난 척은 왜 하냐? 이런 말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경멸은요, 말투뿐만이 아니라 말할 때의 표정, 억양, 눈빛, 자세, 행동 등으로 전달되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네, 예를 들자면 잘했다는 말도 억양이나 표정 등에 따라서 극과 극의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아요. 표현은 잘했다이지만 억양을 조금만 비꼬아서 말하면 어, 잘했네 이렇게 말하면 비꼬면서 말하는 게 느껴져서 저는 기분이 엄청 나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했네. 칭찬 같지 않게 들릴 수 있어요. 네, 누군가에게 말할 때 이처럼 말투와 표정에 주의해서 한다는 걸 잘 아시겠죠? 표현 속에 한 번도, 절대로, 항상, 하나도 이런 말이 들어가면 어떤 의미의 말투가 될까요?
비난의 말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은 어떻게 늘 그러냐? 당신이 항상 그렇지 뭐. 당신은 절대 그런 거 못해. 이런 것들이 비난으로 들리는 말투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을 느끼면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의 반응도 당연히 나쁘겠죠.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비난의 말을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저희 엄마와 아빠가 싸울 때를 보면은 아빠보다 엄마가 더 아빠에 대해 비난하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아내가 비난을 하면 나그네는 역공으로 방어를 하거나 담삭기를 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죠. 엉켜있는 갈등의 매듭을 풀려고 할 때 첫 번째로 대화를 부드럽게 시작해야 하죠. 그래야만 상대도 건강한 대화의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방어나 비난이나 담삭기나 경멸의 말투가 나오면 상대방은 싸우려고 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싸움이 되지 않으려면 부드럽게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드럽게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부드럽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네, 말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으로 시작하는 너 전달법 대신에 나는 뭐뭐라고 느낀다와 같이 나 전달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이렇게 당신을 주어로 해서 말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들릴까요?
상대에 대해 비판하는 것으로 들리고 결과적으로 방어해야겠다는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반대로 나를 중심으로 하는 나 전달법으로 설명하면 상대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공격을 받는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들으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당신은 내가 안중에도 없지? 라고 말하기보다는 나는 당신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게 훨씬 부드럽게 느껴지고 잘 들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 하나 있습니다. 주어를 나로 사용하는데도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투로 듣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당신이 잘못했다고 확신해 라고 말하면 상대를 비난하는 말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건 확실하게 상대를 비난하는 말인데요.
그렇죠. 대화를 부드럽게 시작하고 나 전달법으로 말하지만 자신이 필요한 것을 가능한 한 긍정적으로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나는 집이 지저분한 것이 싫어. 이렇게 말하는 건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네.
이걸 나는 집이 깨끗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긍정적인 나 전달법으로 말하면 상대방에게 훨씬 부드럽게 들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부탁을 들어주었을 때는 반드시 고마움을 표현하면 긍정적인 효과가 배가 됩니다. 부드럽게 말하기에는 여섯 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두 자매님 읽어주세요.
대화의 첫 마디는 상냥하게 시작하고 비난하지 않는다.
당신 대신에 나로 시작하는 말을 한다.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되 인격에 대한 비판이나 공격은 삼간다.
자신이 필요한 것, 바라는 것에 대해 긍정문으로 명확하게 표현한다.
공손한 표현을 쓴다.
상대가 조금이라도 요청을 들어줬을 때는 반드시 감사의 표현을 한다.
네, 감사합니다. 여섯 가지 규칙을 꼭 기억하셔서 일상의 삶이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만나.
안녕하세요. 북수선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만나 백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은미 자매님과 지수 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은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입니다.
네. 먼저 우리 찬양으로 오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전에 찬송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합니다. 찬양을 부름으로써 묵상의 목적이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주의 아름다움은 라는 찬양의 가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네. 아멘.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늘 주님의 아름다움을 알고 경험하는 북에 계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미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세요. 오늘도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있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들으실 때 오늘 말씀의 주제나 내용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애로 되게 하려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밀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묵상하고 나누었던 내용을 이어서 오늘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복습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맞아요. 그죠? 혹시 우리 지난주에 했던 내용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네, 그 하나님이 오네시모라는 한 사람의 인생 여정 속에서 그 사람에게 개입하시고 관여하신다는 것을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네시모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볼 때 특히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서 로마까지 왔고 바울을 만났고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회심한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형제로 바울의 사역에 너무나도 유익하고 필요한 동역자로 성장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관여하셨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 맞아요. 기억이 나네요.
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관여하는 것을 잘 설명해주는 그 성경 구절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관여하시는 목적과 방향을 잘 가르쳐주는 우리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을 우리가 이제 나누었었는데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네 개의 동사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무엇이라고 했죠?
네,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입니다.
네, 그렇죠. 이 네 개의 단어의 의미를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했고요. 한 가지 질문을 한다면 우리의 삶이 지금 어디 위치에 있다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네, 의롭다 하시고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이 사이에 살고 있다고 하셨어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된 것은 아니니 요 사이에 우리가 있다라고 얘기했고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또 것은 네 개의 동사 모두 다 주어가 누구시라고 했죠?
네, 하나님이십니다.
네,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말은 의롭다 하시고와 영화롭게 하시는 요 사이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이유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의롭다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 사이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훈련하시는 겁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훈련하시고 다듬어 가시는가? 바로 모든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사건과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듬어 가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관여하는 이유는 그냥 막연하게 무조건 우리 삶이 잘 될 거야 이런 것은 또 아니네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관여하시는 목적이 사실 우리 자신 때문이에요.
그동안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그냥 우리의 삶이 잘 될 거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좋은 결과를 낳을 거야 라는 라고 그냥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우리 은미 자매님이 말하는 의미도 사실 있긴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관여하시는 이유는 우리 자신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듬으시고 훈련하시는 것 때문이라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마치 언어의 심어처럼 그렇다는 말씀이시군요. 언어의 심어가 빌레몬의 종이었지만 결국 바울의 동역자로 성장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의 심어의 삶에 개입하시고 관여하시는 이유는 빌레몬의 종이었지만 넘어서서 바울의 동역자로 성장하게 하신 거예요.
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네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보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일보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이 많으시고 더더욱 중요한 건 여기서 더더욱 중요한 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으시는데 이거를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선한 역사라고 얘기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라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 말하는 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관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네,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네, 몇 가지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나에게도 나의 삶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신다라는 것을 알고 믿으셔야 돼요.
네.
빌레몬이 아니라 오네시모가 아니라 나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걸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걸.
아.
1장 14절입니다.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빌레몬서 이 구절에도 선한이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아주 잘 보셨어요. 그렇죠. 즉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뭐라고 그러냐면 선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구하는 선한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오네시모를 향하여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까 그 반응으로 빌레몬 너는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리스도인의 형제로 받아주고 바울의 동역자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이게 빌레몬이 해야 할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 선한 역사에 대한 빌레몬이 해야 될 선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선한 일은 무엇일까?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으시고 훈련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여러분의 선한 반응이 무엇이어야 되겠느냐라고 저는 이제 묻고 싶은 거죠. 그게 뭐냐면 저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관여하고 계신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고 훈련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혹시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예전의 여러분과 오늘의 여러분은 분명 다르거든요.
네.
그래야만 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나는 이런 부분이 변화되고 성장한 것 같아? 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우리 지수자매님이 네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돌이켜봤을 때 제가 좀 예전에는 많이 제 성격 그대로 다 표현하고 이렇게는 좀 거칠었다면 지금은
아, 거칠었다고요?
네, 좀 그런 면이 있었어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네, 근데 어쨌든 지금은
거칠었다고 하니까.
네. 어? 지금은 좀 전혀 그렇게 안 보이죠. 지금 온화해진 거예요.
온화해졌다.
네. 그리고 좀 잔 걱정이 많은 성격인데.
잔걱정이요.
네. 그런 걱정 군심이 네, 조금은 하나님 앞에 내려나서인지 그런 게 좀 많이 줄었다라고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거든요.
온화하게 되는 과정에서 네. 어떤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온화해지게 된 것 같아요?
좀 막 버럭버럭 할 때도 있고 네, 그 순간 성격이 좀 굽해가지고 못 참을 때도 있고 막 이랬는데 네. 근데 그때보다는 많이 좀 수그러들고 말로 해결하려고 하고 뭐 말을 해도 그냥 조곤조곤하게 얘기하고 그렇게 됐어요.
아, 계기 특별한 생각나는 계기는 없고
네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아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어느 순간 느끼는 부분이 저도 모르게 있긴 있었나 봐요. 네, 딱 특정 계기는 없었는데 네.
장걱정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는
네 맞아요.
어떤 한번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고 훈련하시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 분명히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장걱정이 많았는데 갑자기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
그렇죠.
분명히 계기가 있었을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는 손길이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야지만 아 우리 삶 내 삶 가운데 정말로 아, 나를 다듬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
아.
근데 이제 막연하게 아 내가 장걱정이 많았는데 아 내가 지금은 안 그래.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 막연하게 하나님 믿는 거야. 그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관여하셔서 우리를 다듬으신다고는 하는데 그것이 내 삶에 인정이 되려면
네.
아 나는 장걱정이 많았는데 어떻게 도대체 그렇게 안게 됐을까? 그 계기를 알아야지만 아 내 삶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개입하고 관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군요.
네. 약간의 조언을 네. 덧붙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은미 자매님은?
네. 네, 저는, 세상에 불평이 많았어요. 근데, 되게, 지금은,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쪽으로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게, 신앙을 갖게 때문이었다라고 할까요? 그거 말고는 따로 설명할 게 없어요.
없구나.
네.
신앙이 어떤 부분이 그렇게 변화가 되게 한 것 같아요?
이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과정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과정 가운데 있다.
네, 네. 하나님이 어떤 제 삶 가운데 나쁘게 하는 것도 좋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다 이유가 있으시겠지? 네, 뭐 그런 어떤 저를 준비하시는 가운데 있으시겠지? 라는 생각을 하니까, 네, 좀 긍정적으로 마음이 네,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 외에도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되는가? 저는 두 번째는 오래 참음과 인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누구에 대해서 오래 참고 인내해야 할까요?
네,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인내하는 거죠, 그죠?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은 보통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아니네요.
네, 다른 사람에 대한 것만 아니죠. 그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오래 참고 인내해야만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분명한 건 오네시모가 인생 전체 전체 속에서 영적 성장의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단번에 종에서 동역자로 된 건 아니에요. 어떤 영적 성장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빨리 성장하고 어떤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자신을 막 못 살게 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막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다구친다고 할까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그 너무 당장 뭔가 이렇게 좁게 보지 말고 저는 이제 좁게 보지 말고 인생 전체를 좀 넓게 보는 관점과 여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단번에 뭔가 어떤 기준에 도달하게 한다든지 그렇지 못하면 다구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래 참고 기다리고 사실 인내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혹시 우리 두 분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구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제 저 자신을 게으르다라고도 판단을 하고 그리고 또 남들보다 좀 뒤쳐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제 자신한테 좀 실망할 때도 가끔 있어요. 네.
그래요. 실망하는 게 안 좋은 결과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다구치, 그러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면 실망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있거든. 그죠? 영어롭게 하시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일하시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제 실망하는, 그러니까 정반대의 결과를 낳으니까. 그래. 아니, 근데 되게 정직하게,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또 우리 누구나 또 그렇게 하죠. 나도 그렇고. 네. 네. 우리 은미자매님은?
네, 저는 이제 가끔씩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아니면 말고 왜 저는 이렇게 이제 그걸 이제 돌아서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흐른 다음에 왜 그랬을까?
좀 냉정한가?
꼭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좀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
그렇군요. 그러고 보면 우리 모두 다 연약함이 있어요, 그죠?
네. 네.
부족함이 있고.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런 연약함을 다듬어 가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시켜 가시겠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요.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또 목사님,
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네, 마지막인데요. 세 번째로 아마도라는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신앙이라고요?
네, 우리 빌레몬서 1장 15절입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네. 15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라고 할 때 이 아마라고 하잖아요. 그죠? 왜 아마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 맞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으니 아마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배후에 분명히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뒤를 돌아보니까 지금은 몰랐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고 계셨구나 라고 우리는 이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신앙을 가져야 된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의 뒤에 여전히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아마도 신앙을 가져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을 때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구절을 보시고 하느님의 마음과 성품을 느끼고 또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되요
갇힌 중에서 나온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아멘. 우리 로마서 8장 28절 3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의 나눔에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내용들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저는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선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네, 목사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듬어 가시는 그런 네 거라고 하셔가지고 네 새롭게 좀 알게 됐습니다.
아 너무 잘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네.
정확하게 이해하셔가지고 제가 마음이 너무 뿌듯합니다.
네.
잘해서. 네, 우리 은미 자매님은?
네, 저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다듬고 훈련시키는 내용이 네,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관여하시는 곳은 지금 여기에도 여기에뿐만 아니라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북에 계신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관여하셔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으시고 훈련하시고 성장시킨다라는 것을 꼭 믿고 신뢰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묵상을 어떻게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 선한 역사를 신뢰합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주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저는 하나님 저의 삶에 깊게 관여하시고 주관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북에 계신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일보다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시고 다듬으실 겁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는 성도들 되십시오. 오늘도 만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만나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만나.